일본의 바람. 청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부터 16일까지는 북조선 인권침해 문제 개몽 주간입니다. 이 주간에는 일본 국민들이 납치 문제를 비롯한 북조선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보다 깊은 관심과 인식을 심화시키기 위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12월 16일 국제 심포지엄 등의 행사를 개최합니다. 개최의 모습은 개최 후 이 방송을 통해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납치 문제 소식입니다. 2017년 11월 11일 APEC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다낭을 방문한 아베 총리는 같은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중국의 습근평 국가주석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아베 총리가 습근평 국가주석과 회담 후에 가진 기자회견 중에서 북조선 관련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습근평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회담은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북조선 문제를 포함해 국제적인 과제 그리고 두 나라의 관계에 대해 흉금을 열어 솔직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담의 마지막에 습근평 주석으로부터 이번 회담은 일중 관계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회담이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저도 완전히 동감하였습니다. 우선 북조선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였는데 북조선 정세가 중요한 국면을 맞이하는 가운데 중국이 해야 할 역할은 매우 큽니다만 일중의 연계를 강화해 갈 것에 일치하였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유익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일중한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도 일치하였습니다. 리 극강 총리를 일본에 모시고 싶습니다. 그 후에 내년 일중 평화 우호 조약 체결 40주년이라는 큰 시점이라서 제가 적절한 시기에 중국을 방문하고 습근평 주석께도 최대한 빨리 일본을 방문해 주실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습근평 주석으로부터는 저희 중국 방문과 그리고 상부의 왕래를 중시한다는 적극적인 발언과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고위급 인사의 왕래를 통하여 일중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에 큰 책임이 있는 일중 양국이 앞으로도 다양한 기회를 잡아 대화를 거듭해 가려 합니다. 전략적 호혜관계의 큰 원칙 아래 대국적인 관점에서 일중 양국의 관계 개선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흥에 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11월 7일 스가 내각 관방장관은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의 독자적인 대북 조치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기자회견의 내용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각의에서 북조선에 대해 추가로 아홉 단체, 26개인을 자산 동결 등의 대상으로 하는 단체와 개인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북조선의 핵미사일 문제는 전례 없는 중대하며 절박한 위협입니다. 북조선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지나치게 도발적인 운동을 반복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아베 내각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납치 문제에 대해서도 북조선 측에서는 해결을 향한 구체적인 움직임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대화와 압력, 행동 대 행동이라는 일관된 방침하에 핵, 미사일, 그리고 앞으로도 가장 중요한 과제인 납치 문제라는 현안에 관해 북조선이 문제 해결을 향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납치 문제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일본 속의 코너입니다. 이 코너에서는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반도 출신인의 시점에서 본 일본의 문화와 생활, 사회에 대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도쿄의 신주쿠와 도쿄 도청 전망대입니다. 그럼 들어보시겠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쿄의 신주쿠와 도쿄 도청 전망대에 대하여 저희 체험과 함께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신주쿠는 도쿄의 손꼽히는 번화가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쿄도의 신주쿠는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룬 일본의 모습을 한눈에 실감할 수 있는 일본 최대의 번화가입니다. 신주쿠는 상업, 물건 사기, 유흥의 중심지이자 많은 철도가 지나가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특히 도쿄 제1의 승객수를 자랑하는 신주쿠역은 버스, 철도, 지하철의 수많은 노선이 통과하며 하루 평균 합계 이용자 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기네스북에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신주쿠는 도쿄의 행정 중심지로 도쿄 도청의 소재지일 뿐 아니라 제1조선인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신주쿠의 오쿠보 거리에는 코리안타운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한국의 식당과 상점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여기에서 한국 음식 문화를 체험하는 일본인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신주쿠에는 일본 전통의 건축물은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대형 건물과 고급 백화점 등의 여러 가지 상점과 음식점이 집중되어 있고 일본에 온 젊은 외국인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로 유명합니다. 신주쿠는 신주쿠역을 중심으로 동쪽 신주쿠와 서쪽 신주쿠로 나눕니다. 동쪽 신주쿠는 옛날부터 번화가인 반면 서쪽 신주쿠는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발전한 지역으로 수십 층의 대형 고층 건물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는 도쿄의 명소로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신주쿠의 주변에는 많은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북조선 여러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와세다 대학과 중앙대학, 일본대학, 도쿄의과대학 등 유명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북조선의 청사 여러분, 최근 한국에 살고 있는 북조선 출신자의 지인이 도쿄로 관광을 와서 그 지인과 함께 신주쿠를 찾았습니다. 지인은 신주쿠 역이 너무 넓고 왕래하는 사람이 아주 많아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라고 말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해 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신주쿠 역에서 걸어서 10분, 신주쿠의 고층 건물들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독특한 디자인의 도쿄 도청에 갔습니다. 도쿄 도청은 많은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이지만 일반 사람들도 건물의 최고층에 있는 전망실에 무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도쿄 도청은 제1, 제2청사로 나눠져 있고 전망실은 제1청사 건물에 있습니다. 지상 45층의 전망실로 올라가는 전망실 전용 승강기를 이용하여 높이 202m의 전망실까지는 1분도 걸리지 않고 도착할 수 있습니다. 전망실에 도착하니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은 대도시 도쿄를 360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날씨가 좋고 맑은 하늘이 펼쳐진 날에는 서쪽 방면으로 일본에서 제일 높은 후지산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지만 아쉽게도 이날은 날씨가 맑지 않았기 때문에 후지산이 희미하게만 보였습니다. 전망실에는 단순히 도쿄를 바라보는 전망대뿐만 아니라 여유롭게 편히 쉴 수 있는 커피점과 기념품 매대가 있습니다. 또한 도쿄 도청에는 일반 방문객도 도청 내의 직원 식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32층에 있는 도청 직원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었는데 음식 종류가 아주 많았고 맛도 훌륭하였습니다. 저희는 식사를 하면서 북조선과 서울, 도쿄에서의 생활을 비교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인은 북조선의 평양시 행정위원회에는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도쿄 도청에 일반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 게다가 직원 식당에서 외국인도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지인은 또한 자신은 이전에 서울 남산 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을 대단한 도시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도청의 전망실에서 본 도쿄는 서울보다도 훨씬 크고 아름다운 도시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음 해에는 한국에 정착한 북조선 출신자들과 함께 오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도 일본이 고향이거나 또는 부모님들이 일본 출신자인 분들이 계신다면 일본에 한 번이라도 가보고 싶다고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들도 일본을 비롯하여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쿄의 신주쿠와 도쿄 도청 전망대를 찾았던 체험에 대하여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여 주신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을 기다려 주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교원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동경국제대학 이즈미 하지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11월 27일 중국 특사의 북조선 방문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중국 공산당 스크병 전 서기의 특사로서 중국 공산당 중앙 대외연락부, 이른바 중동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중동부 부장을 하는 손르라는 사람이 북조선으로 좀 방문을 좀 했었습니다. 이것은 그 북조선에 대해서 지난 10월 달에 중국에서 제19차 중국 공산당 대회를 좀 개최되었는데, 이런 중국 공산당 대회 좀 성과에 관해서 북조선에게 좀 설명을 하기 위하여 이번에 스급병 전석의 그 특사가 좀 북조선을 좀 방문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이 손르 중령부장은 평양에서는 재룡회 조선 노동당 부위원장과 만나고, 그 다음에 리수영 조선 노동당 전직국 의원, 그리고 좀 국제 부장을 좀 맡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사람도 만났습니다만, 이런 이 두 사람 좀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중국으로서 보면 충분히 이번 그 중국 공산당 단대회 가는 설명란 것은 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룡회라는 사람이 역시 이런 그 지금은 그 김정은 시대에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로서 중국을 좀 방문한 그런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보아도 역시 재룡회 씨가 나와서 재룡회 씨에게 설명한 것은 너무 적당한 그런 자리였다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시온 씨라는 사람이 역시 카운터파트라고 할까, 중동부 국제부 그 사이에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물론 그 류승현 씨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이번에 제일 좀 우리가 주목을 좀 하고 있었던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 손르 중동부 부장을 좀 만날까 만나지 않을까 그런 거였습니다만,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안 만났습니다. 이때까지는 좀 또 돌아보면은 북조선의 좀 최고 지도자라는 사람이 북조선을 좀 방문하는 중국 공산당 중동부 부장을 좀 만나는 것은 이른바 중국과 북조선 사이의 특수한 관계, 그런 것을 좀 상징하는, 너무 의미 있는, 너무 그 무거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좀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2000년 6월 달에 김정일 전 비서가 좀 중국을 방문하고, 그 방문은 북조선의 좀 최고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했던 중국 방문이었습니다만, 그때 김정일 전 비서는 간태민 그 중국 공산당 전서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조중 관계라는 것은 그 국가 대 국가란 그런 관계뿐만 아니라 단태당 중국 공산당과 조선 노동당 이런 단태당 관계로서 좀 발전을 좀 시키고 싶다고, 이런 식으로 제기하다가 중국 쪽에서도 이게 받아들였고, 그 후에 이른바 준조 강례란 것은 탄대당이란 것을 중심으로 발전을 좀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준조 강례란 것은 특산 강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런 것을 좀 듣기 북조선 쪽에서 좀 제기한 것은 92년 8월 달에 중국이 한국과 국교를 좀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가 대 국가란 관계라면은 친족 관계뿐만 아니라 중앙 관계, 중국 한국 관계도 똑같은 것은 좀 생겼기 때문에 이런 한국에 대해서 급여를 좀 해야 되고 즉사다라고 좀 간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대탕란 것은 북조선에서 좀 제기하다가 2000년 이후에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조선으로서 중국에 대해서 지금 중조관계란 것은 특산관계가 아니고 보통 국가관계로서 생각을 한다. 이런 것을 좀 전달하고 싶다. 라는 그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런 것은 중국 쪽에서는 미리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중조관계란 것은 물론 서로의 중요한 관계이지만 특산 관계가 아니다라는 그런 식으로 변화가 됐고 특히 북조선으로서 생각할 때 앞으로 미국과 밀접함 좋은 관계를 역시 만들고 싶다라는 이쪽으로 더 강하게 나갈 가능성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 곡입니다. 이번 주는 1989년의 히트곡 고 벤드조의 만나러와 I need you를 보내드립니다. 그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이혼주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벤드조의 만나러와 I need you를 들어보셨습니다. 이번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돼 지금도 북조선에 억류되어 있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분들께 메시지를 담아 전하는 일본 정부 제공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억류되어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쿠메 유타카씨, 요코다 메구미씨, 마츠모토 교코씨, 타나카 미노루씨, 타구치 야에코씨, 이치카와 슈이치씨, 마스모토 루미코 씨, 소가 미오시 씨, 이시오카 도우루 씨, 마츠키 카오루 씨, 하라 타다 아키 씨, 아리모토 게이코 씨.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info@rachi.go.jp info@nachi.go.jp 입니다. 팩스는 일본 국가 번호 81에 이어서 도쿄 지역 번호 33581-6011 81-33581-6011입니다. 우편은 우편 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조선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 홈페이지에서도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rachi.gov.jp입니다. 또한 각국 일본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저희 방송 일본의 바람은 매일 네 번, 매주 새로운 내용으로 보내드립니다. 일본 시간 밤 10시부터는 주파수 7295Hz로 일본 시간 밤 10시부터는 주파수 7295kHz로 밤 12시와 12시 30분부터는 7290kHz로 또한 밤 1시 30분부터는 주파수 6155kHz로 방송합니다. 일본어 방송 후루사토노 카제 고향의 바람도 매일 네 번 보내드립니다. 일본 시간 밤 10시 30분, 밤 11시 30분부터는 주파수 7295kHz로 밤 1시부터는 주파수 6045kHz 밤 2시부터는 주파수 6155kHz로 방송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